블링컨 신임 미 국무장관이 취임 첫날인 어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속적인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필요성, 동맹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통화와 관련해 양 장관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정박 전 선임연구원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했다는 걸 발표하기 위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연구원은 또 새로운 자리에서 미국인들에게 다시 봉사하고 동아태라는 드림팀과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박 전 연구원은 미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정보 등을 담당했으며 2017년부터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기관 검토팀 정보당국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협정 만료일인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긴급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군축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자주권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솔라윈즈 해킹 사건,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살해를 사주했다는 의혹, 또 2020년 미 대선 개인 알렉세이 나발리 독극물 테러 등 우려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날 뉴스타트 연장 합의에 대한 문서 교환에 만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일방적인 영공 개방 조약 탈퇴, 이란 핵 합의 유지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개최 요구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는 공화당 랜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합헌 55대 위헌 45로 탄핵 소추 기각안은 부결됐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이번 탄핵은 이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기 위한 당파적 행위일 뿐이라며 민간인을 탄핵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은 전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에서는 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전달받은 상원은 계획대로 단팔 둘째 주부터 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공화당 상원 기류가 확인될 만큼 탄핵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억 33만 천여 명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3%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건을 기록하는 데는 11개월이 걸렸지만 불과 3개월 만에 1억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215만여 명으로 치명률은 2.15%에 이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는 56개 나라로 최소 6,400만 회분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미국의 주택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9.1%나 올랐는데 2014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의 피닉스는 18개월 연속 집값이 오르면서 11월에 13.8% 상승을 기록했고요. 서부 시애틀이 12.7%, 샌디에고가 12.3%나 됩니다.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고요. 또 미국 금융시장에 낮아진 대출 이자도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비싼 집값에 또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이어서 선호도가 적었던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변화, 또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한국 정책의 새 주택 정책이 그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보통이 된 팬데믹 시대입니다. 최소한의 살림을 추구하자면서 주목받았던 미니멀리즘의 유행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가끔 눈 내립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장전 지역은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눈은 3에서 10cm, 비는 5mm 안팎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5에서 20cm 정도 눈이 쌓입니다. 비는 5에서 2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삼지연입니다. 영하 16도, 장전은 0도. 낮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10도에 머물겠고 장전은 영상 5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1에서 3.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개성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청진 영하 6도, 영하 5도에서 0도, 해산 영하 15도에서 영하 4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프랭크 시나트라, 낸시 시나트라, 아버지와 딸이 함께 부른 Something Stupid, 바보 같은 말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I know I stand in line unti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that you despise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and never seemed so right before.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rue. But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oh, the night's so blue.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oh,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촌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걸로 드러났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구촌 첫 소식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통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취임한 후에 처음 이뤄진 겁니다.
네, 두 나라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지금 양국 간의 가장 큰 현안인 신전략 무기감축 협정, 이 뉴스타트 연장 문제부터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시 체포와 또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이버 해킹 의혹, 아프간주도 미군 살해 사주 의혹 등 양국 간의 여러 현안이 논의됐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많은 얘기 나눴네요. 자, 먼저 네. 뉴스타트, 이 연장 마감 시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다음 달 5일이니까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두 나라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이 뉴스타트 연장에 합의하고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까?
네, 뉴스타트 연장 합의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데요. 러시아의 경우는 의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의회 지도부가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번 주 안으로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혀서 뉴스타트 연장은 기정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뉴스타트라는 게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남아있는 정말 유일한 핵통제 조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9년에 서로 상대방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거리 핵 전략 조약에서 탈퇴한 이래 양국의 핵 군축 조약은 이 뉴스타트가 유일합니다.
네.
네, 뉴스타트는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요.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 수단은 700기 이하로 줄이는 걸 골자로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나라가 왜 그동안 이렇게 마감 시한이 임박하도록 연장에 합의를 못한 겁니까?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새로운 군축 협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핵 전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 안보 질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까지 포함하는 핵 통제 협정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반발하고 러시아도 난색을 피하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뉴스타트 연장을 원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정상이 통화가 이루어진 거 이것도 여러 가지 배경이 좀 따라오죠.
네, 당초 러시아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접촉을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동의는 했는데요. 하지만 먼저 참모들과 일을 준비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통화한 후에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통화의 순서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이렇게 꼽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가장 먼저 통화를 했고요. 25일 전날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 통화 직전에는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토하고 러시아도 역사적으로 좀 미묘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공산 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이 군사 동맹체죠. 하지만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회원국들이 제대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지운다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크 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지 그리고 동맹 강화를 재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거라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에서는 야권 지도자 나발리 씨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줬을까요?
네, 백악관은 두 정상 통화 후에 낸 보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발리 씨 독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했고요. 미국 연방기관 해킹, 지난해 대선 개입, 아프간 미군 살해 사주 등 러시아와 연루되어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두 정상의 통화에 대한 러시아 쪽 반응도 봐야죠.
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뉴스타트 연장에 만족을 표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양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뉴스타트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중요한 핵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이날 두 정상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항공 자유화 조약을 비롯해서 다른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동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로버트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이 26일에 열린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 새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밀스 대행은 미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2국가 해법. 이게 뭔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점령 제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 장차 주권 국가로 독립하고 이스라엘과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지난 1993년에 미국 중재로 양측이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좀 구체화하는 것도 같았지만 이후 계속된 갈등, 증오 속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동에 대한 정책에 참 변화가 많았거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취임 첫 해였던 2017년 12월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고요. 이듬해에는 이 테라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것. 이게 왜 문제가 됐던 겁니까?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국교인 유대교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두 성지로 여기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도시로 간주돼 왔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하면 이 동예루살렘 지역을 수도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70년에 걸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중동 평화 구상도 내놨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의 오랜 주도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평화 구상을 내놨는데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팔레스타인과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정말 얽혀있는 게 많네요.
네, 밀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대행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행은 또 이 국가 해법이 지금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혹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다시 테라비브로 이전할 계획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사관 이전에 대해서 근시안적이고 가벼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국가 해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긴 하겠지만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다시 이전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새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길라드 에르단 특사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의기투합하는 상대가 있으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협상에 나서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을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쪽 반응도 봐야죠.
네, 리아드 알말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4년은 공동 해법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임 미국 정부가 남긴 피해를 복구하고 호전적이고 불법적인 조처들이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소식이죠?
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은 보고서를 최근에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부자는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부자들이 재산을 얼마나 늘린 겁니까?
네,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 억만장자들의 재산 총액이 3조 9천억 달러가 늘어서 약 11조 9,500억 달러가 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네, 11조 9천억 달러.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네, 보고서는 이 돈이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가난에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세계 최상위 부자라면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도 있죠. 이런 상위 10대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이 기간에 5,400억 달러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부자는 이렇게 더 부자가 됐는데 반면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궁핍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여성들이나 저소득 노동자 같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여파로 약 1억 명 이상이 극한적인 가난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다행이라고 해야죠. 요즘 몇몇 나라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인데요. 이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10년 넘게 걸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억만장자 상위 1,000명의 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9개월에 불과하다고 네. 설명했습니다.
10년이나 걸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황을 좀 바꾸려면,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부자들 또 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런 변화를 실현하는 데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가 조금 회복 중이라고 했는데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IMF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5.5%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전망한 성장률보다 0.3%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지난해 3.4% 역성장했던 미국은 올해 5.1% 성장률을 보일 걸로 전망됐고요. 중국 8.1%, 인도 11.5%, 한국 3.1% 등 각각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에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혐오 해소 노력을 포함한 인종평등 관련 행정조치 4건을 단행했고요. 이어서 20달러짜리 지폐의 인물을 흑인 인권운동가로 교체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상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네요.
네, 상원이 앞서 하원에서 넘겨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토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26일 의결했습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50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5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탄핵 심판 진행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5명을 포함해서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배심원 선서를 이날 했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탄핵 심판 진행에 찬성 의견이 적은 거, 이 좀 내용을 봐야 되겠죠?
네, 공화당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랜드폴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에 안건 토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적이고 엉터리라고 비판했는데요. 퇴임 후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 사람을 상원이 심판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의 이런 시선이 탄핵 심판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려면 67표가 필요한데요. 민주당에서 10명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공화당 의원이 17명 이상 합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개시일은 다음 달 9일로 양당 지도부가 앞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화당 의원들의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9일에 재판이 시작되면은 뭐 인용일지 기각일지 최종 결과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초에 진행됐던 첫 번째 탄핵 심판의 경우 약 2주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1월 21일에 심리가 시작돼서 2월 5일에 최종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반에 잘 알려진 사건이 이 탄핵 사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한테 연설하는 장면, 그리고 시위대가 의사당을 습격하는 장면 등이 모두 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 배심원 역할을 맡을 상원의원들은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이기도 한데요. 당시 의원들이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어서 증인이나 어떤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좀 적다, 그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의사당 습격 당시의 영상을 본회의장에서 상영하는 정도로 증거 채택이 간소화될 전망인데요. 작년 초에 진행됐던 첫 번째 탄핵 심판은 훨씬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압력을 넣어서 당시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정상 간 통화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통화 전후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고 군사 원조를 보류하는 과정에 배타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증인 소환 범위 등을 놓고 공화민주양당의 갈등이 컸었습니다.
네, 지금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상원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표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브라이언 잭 전 백악관 정무국장이 최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 등한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인용 쪽에 투표를 할 경우 곧 있을 중간선거 예비투표에서 해당 의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해설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론이 상당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심판은 미국 정치에서 포스트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 시대를 규정할 시험대가 될 거다. 이렇게 AP통신이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열성 트럼프 지지자들과 트럼프에서 거리를 두려는 기업 후원자들 사이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의원도 있는데요. 오하이오주 출신 로 포트먼 상원의원은 내년 중간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종 관련 행정조치들을 단행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인종 공평 증진 행정조치 4건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무릎으로 목을 눌렀던 사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사건이 인종 정의를 향한 이 나라의 접근법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무릎으로 목을 눌렀던 사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작년 5월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누르기 제압을 당한 뒤에 숨지면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사회에 이 조직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철폐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부각시키면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26일에 서명한 네 가지 행정조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째, 연방 주거 정책의 인종적 차별 조치를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주택 도시 개발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민영 교도소 활용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요. 셋째, 원주민 부족들의 자치권과 협상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국 사회 일각의 아시아계 혐오 해소 방안을 관계 당국이 모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시아계 혐오, 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시아계 주민들을 경계하거나 아시아계 주민들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 풍조가 일부 대도시에서 퍼졌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네네.
특히 사태 초기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공포감이 커졌을 때 이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현상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적이지도 않은 현상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신임 행정부의 고위직 인준 절차도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외교 책임자인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 취임 전설을 하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78표 대 반대 22표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1993년 국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자신이 다시 국무부에 돌아오게 됐다고 블링컨 장관이 이날 트위터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71대 국무장관으로서 이 국무부의 남녀 근무자들을 이끌게 된 것은 일생의 영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주도할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네, 일단 중국을 상대로는 강경한 정책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대해 엄격하게 접근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이 옳았다라고 블링컨 장관이 인준청문회 당시에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그 외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갈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훼손됐던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앞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우선 이 이란 핵합의 복귀 문제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절차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블링컨 장관이 내놨었습니다.
네. 자, 행정부의 다른 직책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나 레이먼도 상무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26일 진행됐는데요. 이 정책 수행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대로 우리는 더 나은 경제로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통상관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중국의 무역관행은 반경쟁적이고 미국 노동자와 사업체들의 해를 입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 산업계와 사회 전반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비난 요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준을 마친 주요 직책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앞서 차례로 인준을 통과하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26일 취임한 블링컨 국무장관까지 외교 국방, 정보 그리고 경제 분야 요직부터 인준 처리한 건데요. 앞으로 그 밖의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 들어오시면서 미국의 많은 정책이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쓰는 생활화되어 있는 지폐, 이 지폐의 디자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20달러짜리 지폐 앞면에 새겨진 인물을 바꿀 계획입니다. 20달러 지폐 인물 교체는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추진이 됐었다가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었는데요. 2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그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20달러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죠? 누구로 또 교체를 하는 겁니까?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달러 지폐에는 제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사람을 이 19세기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 해리어 터브먼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계속 나왔던 인물인데요.
네, 지난 2016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잭슨 대통령을 교체할 인물로 터브먼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미국 역사상 지폐에 등장하는 최초의 흑인이자 100여 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여성이라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제19조의 100주년을 맞는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이 터브먼이 등장하는 제20달러 지폐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선정된 것이 2016년이고 지금 2021년이거든요. 그동안 왜 터브먼이 그려진 지폐가 나오지 못했던 건가요?
네,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에 반대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달러 지폐 인물을 터브먼으로 교체하라는 움직임이 순수한 정치적 올바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지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 잭슨 제7대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에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잭슨 대통령은 흑인 노예를 부리고 원주민인 이 미국 인디언 거주지에 백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원주민들한테 가혹한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취임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집무실에 걸려있던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다른 전직 대통령 초상화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잭슨 대통령을 교체할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터브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서 노예로 태어났던 흑인 여성인데요. 6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노동과 착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20대 시절에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이 비밀 조직망, 이른바 지하철도의 조직원을 만나서 1849년 자유를 얻는데 성공했는데요. 이후로 다른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도우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브먼을 지폐에 넣으려던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중단이 된 거네요.
네, 2019년에 스티브 무누친 당시 재무장관이 20달러 지폐를 새로 디자인하려고 했던 이유가 위조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10달러와 50달러짜리의 이 지폐 디자인을 먼저 바꾸고 20달러 교체는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20달러 지폐 출시는 2028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새 지폐 디자인은 2026년이 돼야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가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20달러 교체 움직임이 계획보다 또 빨리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폐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어 트루먼이 새로운 20달러 지폐에 들어가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노력에 속도를 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언제쯤 새 지폐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사키 대변인은 새 지폐 디자인 공개 시기는 재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232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관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납성된 제닛 옐런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25일 상원에서 가결되고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돈 맥클레인의 빈센트 듣겠습니다. 네덜란드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이 노래 속에 반 고흐의 여러 작품과 일생을 연상케 하는 가사가 가득합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to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to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보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백악관 출입 기자를 거쳐 CNN에서 국가안보 현안을 보도하고 있는 비비안 살라마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Vivian Salama. I'm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for CNN.
네, 제 이름은 비비안 살라마입니다. CNN 소속 국가안보 전문 기자고요. 그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MBC 방송의 정치부 기자였고요. 그전에는 AP통신에서 외교 안보 담당 기자와 이라크 지국장 등을 맡았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한 지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안보 전문 기자시니까 이것부터 여쭐게요. 신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해서 더 급한 안보 현안이 많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I think it's always going to be an important issue for any administration, and certain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 exception to that.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에서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분류해왔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 정부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서 북한 문제가 1순위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코 뒷순위로 밀어서는 안 될 과제가 바로 북한인 거죠.
북한 문제가 어째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For the U.S. especially, we hav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deployed in East Asia, and so North Korea's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what it's doing in terms of its nuclear program are always going to be of issue because obviously
미군 병력 수십만 명이 아시아에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인 위협을 주는 게 북한의 핵 활동이에요. 물론 중국도 잠재적인 위협이긴 합니다만 북한처럼 공개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도발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Secondly, many U.S. allies in the region, Japa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you name it.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역내 미국의 많은 동맹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들로 엮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성취할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As far as whether or not you'll see a face-to-face meeting with, for example, President Biden when he becomes president and Kim Jong-un, that's probably much more unlikely. I think that's where the big difference is going to be betwee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정상 간 1대1 담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점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포기가 가시적으로 확인돼야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상황이 개선될 겁니다. 아마도 실무선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성과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게 북한에 달렸습니다.
살라마 기자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안보 전문 기자가 되신 계기는 뭔가요?
I was a foreign correspondent for 13 years. I've lived in six countries, mostly in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기자 생활 초창기에 해외 특파원 활동만 13년간 했어요. 그동안 주재했던 나라가 6개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전 중인 중동 국가 아니면 테러, 분쟁이 잦은 남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안보 현안이 보도활동의 중심에 자리 잡았죠. 실제로 전투 현장 한복판에 나가 종군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뭡니까?
It's so hard to pick, you know. I've been so lucky both from my travel.
고르기가 힘드네요. 좋았던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나빴던 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쟁의 현장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했더라도 난민이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사람도 수없이 봤고요. 정말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참상은 언제까지나 제 가슴 속에 무겁게 남아있을 거예요.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안보 전문 기자로 일하는 목적 의식이에요. 분쟁과 불안정을 세계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n't like to put a number on it. It's a little bit too hard to say. I think that we have been going through a very challenging time.
딱히 몇 점이다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언론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언론 탄압이 아니고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언론을 직설적으로 공격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론의 신뢰가 높았던 적도 있고 낮았던 적도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언론이 더 잘하면 대중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의 수준은 매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이군요.
As far as freedoms go, I mean, look, I lived and worked in a place like Egypt, where there are no press freedoms and journalists are arrested constantly because of doing their job.
네, 언론 자유에 대한 실제적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녀본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에선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이집트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언론인들이 줄기차게 잡혀들어가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이유 하나만으로요. 크게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죠. 제가 미국 언론인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I mean... Every journalist probably will tell you that they want to work on their personal life a little more because they work so much. And so, you know, a lot of it is having a nice work-life balance would be.
10년 뒤라. 제가 워낙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좀 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10년 동안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외교 안보 전문 기자나 정치 전문 기자가 활동하는 워싱턴 DC에서는 언론 활동이 세계 어느 곳보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더 높은 실력이 요구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Honestly, I just think at this point, no matter where you are in the world, opportunities are growing for women.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사회 진보를 이뤄 나가는 기회를 놓지 마세요. 제가 특파원으로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데요. 여성 단독 여행 제한, 여성 운전 금지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차례로 풀리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사우디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에 따른 걸로 보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현지 여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성과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북한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언론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비비안 살라마 CNN 국가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방송됩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1년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브리짓 존스. 그녀는 새해 32살을 맞고 그녀가 남자친구가 없는 게 불만인 그녀의 엄마는 변호사 마크를 가족 명절 행사에서 소개시켜줍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주고 헤어지고 하필 그녀는 바람둥이 직장 상사인 다니엘과 엮이게 되지만 다니엘은 다른 여자를 뒤에서 만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질린 브리짓은 다니엘에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선포를 하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ive an inch, give one inch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person.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on? Thanks.
Right, boss.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좀 빨랐죠?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Give an inch. Give one inch. An inch. 인치는 길이를 재는 단위로 약 2.5cm. 또 an inch 하면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틈을 주다, 타협해주다, 좀 잘해주다, 좀 양보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Give someone an inch. 좀만 잘해주면 they'll take a mile. 더 많은 것을 원하더라 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영화에서는 브리짓의 동료이자 선배인 퍼페추아가 말하죠. If she gives one inch, I'm gonna fire her bony little bottom. 그녀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해고해버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Give an inch. 다니엘 때문에 남자들에게 더더욱 실망한 브리짓 앞에 마크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엉뚱하고 실수투성이인 브리짓이지만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크는 이전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알리며 둘은 점차 가까워지는데요. 알고 보니 다니엘과 마크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현 give one inch, give an inch, give someone an inch, they'll take a mile. Give an inch.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person.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on? Thanks.
Right, hey, boss.
오늘의 표현은 give an inch, give one inch 였습니다. Thank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당신과 결혼할래요?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